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합시다. 룻기 1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어서 1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스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그림을 같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 그림인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새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수확의 풍성함과 즐거움이라는 배경은 없고 수확이 끝난 황량한 들판에서 떨어뜨린 그 이삭을 주어야만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가난한 여인 셋이 그 떨어진 이삭이 뭐라고 간절히 땅을 쳐다보고 그 이삭을 주우려고 온 정성을 쏟는 이 그림. 물론 밀레는 당시 1857년 당시 프랑스의 아주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배경 거의 무시하고 이 가난한 여인들이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부각시키는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밀레, 저는 이 화가 밀레가 참 마음이 하나님을 참 깊이 묵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그림 말고도 농부였던 그 부부가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하루를 마감하는데 저 멀리서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일을 마감하는 기도를 두 부부가 들판에서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참 그 들판도 황량한 들판이었어요. 보니까 그런 어쩌면 남들은 거기서 막 기쁨의 수확을 거두고 막 그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을 추수의 현장에서 찌끄러기 누가 하다가 흘려버린 그것들로 겨우 줄인 배를 채워야 되는 그 당시에 가난했던 프랑스의 농촌의 현실, 그 마음을 이 밀레는, 농촌 출신인 밀레는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사회를 쳐다보는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여인이 혹시 이 사람들은 아닌가? 라는 감정이입이 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둘 오르바라는 여인과 루시라는 여인. 이 여인이 참 기구한 팔자가 돼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룻이라는 이야기, 룻기. 그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구약, 그 시대를 조금 더 규정하면 사사시대라고 불립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진 후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여 사울 왕을 세우기 그 전까지 400년을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시대라고 불립니다. 사사, 한국말로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보면 judges, 그러니까 뭐 재판관 아니면 이 재판관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그때 당시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살다가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부족 간에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 그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어려움을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부족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고들 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그 시대를 규정하고 사사기를 마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시대였다라고 사사기의 결론, 마지막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도 않게 되어진 그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정말 그 어둠 속에서 반짝 빛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였다라는 거죠. 루스, 영어로 우리가 또 아이들 이름을 많이 짓는데 이쁜 이름입니다. 친구라는 뜻이에요. Friend, 아니면 또 Friendship, 친구, 교제, 우정. 참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룻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룻기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룻기 1장에 보면 유대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은 어쩌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살았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10년 넘게 흉년이 들자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하는데요. 저 동쪽 멀리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미국에 와서 이민으로 살갔지만 내 나라, 살아가는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말, 물, 언어, 문화가 낯선 그런 나라에 가겠다라는 결심. 보통 어려우면 이런 결심 못하죠. 어쨌든 엘리멜렉은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이 이민 가정은 불행에 불행을 더 당합니다. 이민 간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병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민을 왔는데 덜컥 가장인 남편이 죽었다니.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성한 두 아들, 결혼까지 시킨 두 아들인 말론과 기륜이 그들도 병으로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불행을 또 당합니다. 이런 불행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도 28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가슴이 아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휴, 이럴 바에는 왜 미국까지 와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세상에서 나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어려움, 아유, 참자. 내가 애들을 봐서라도 견디자. 큰아들이 죽고요. 둘째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남편 죽은 거야, 뭐. 아유. 생때 같은 두 아들을 마저 그 외국 땅에서 잃게 된 나오미의 아픔. 그 아픔이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그 주변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까. 그 나오미의 아픔과 그 상처가 다 그분처럼 다는 못 느꼈지만 좀 애려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미친다. 정신줄 놓쳐. 마음이 상했으니까 또 인격도 뒤틀리게 되죠.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사람이 참 독해지게 되죠. 이런 일 겪은 사람이 주변 사람한테 진심이 아닌 못되게 구는 일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스스로 이해시키려고 엄한 며느리들을 막 닥달하고 잡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것들, 저것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어. 세상을 향해서 분풀이를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만한, 자기보다 밑에 사람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아픈 사람의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자기도 살고자 이 끓어오는 분노를 화풀이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는 못하고 아랫사람한테 막 쏘아붓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욕하기보다는 아 그래 저분 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늙었고 나는 다 살았으니까 그냥 내 친척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젊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저 두 며느리는 자기들 인생 찾아가라고 그냥 너네 집에 가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전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니네 때문이야.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방 여인들인 너네들하고 결혼시킨 게 아닌데 내가 미쳤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불행으로 족하다. 이 불행에 너희들까지 엉키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얘기거든요. 나 알지? 이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나. 너네 나 따라다니면 너네들 평생 더 똑같아. 여기 이런 불행에서 너네 못 태어나. 나오미는 자신의 그 불행에 짓눌렸지만 자기보다 젊은 며느리들을, 남편을 그 젊은 나이에, 자녀도 갖지 못하고 잃게 된 그 여인의 아픔을 너무너무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래요, 어머님 정 그렇다면 어머님 마음 편하게라도 제가 제 삶을 살죠 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어머니가 머무는 그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다고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 늙어 빠진 시어머니, 그 불행에 찌든 그 여인을 바라보며, 어머니, 내가 당신 책임질게요. 내가 젊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일해도 굶어 죽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까지 잃었잖아요. 그 마음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룻의 반응은 이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리에는 공명이 있습니다. 공명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웅 하는 소리가. 한 소리와 한 소리가 파장이 딱 맞을 때 우웅 하는 소리가 공명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와 룻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이 일어나는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된 자기 처지를 한탄해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고 강팍해질 수 있었을 텐데도 자신보다 더 약하고 더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건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마음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면 이 룻의 효성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본받자, 이런 이유로 구약의 룻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룻기가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구약에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세상적으로 팔자가 참 기구한 이 청상 과부가 메시아의 족보인 구속사에 한절을 쓰고 있을까? 그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기록한 신약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만 아는 경향성이 있지만, 기독교 2000년의 가르침은 구약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고 언뜻 무시당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 이들까지도 구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우리는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약에서만 읽을 때보다 구약에서 그것을 예시해주고 그 십자가가 이렇게 표현되었다라고 구약의 사건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섭리가 얼마나 깊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전혀 구속사의 한 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 한 절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룻이 누구냐? 다윗 왕의 직계, 증조 할머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그분이 바로 여기 오늘 주인공인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 팔자도 참 험한데, 근데도 자기보다 더 불행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이 궁휼한 마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이 궁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록되어지고 써지게 된다라는 거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더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 약한 자를 세우는 것. 헤세드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이게 헤세드라는 원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분리될 수 없는 성품이라는 것이 오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그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저는 이전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도 이해 못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룻의 이 모습을 보고 저거야, 내 마음이야.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일에 룻이 꼭 필요해 하고 룻을 사용하고 시작한 그 지점이 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룻의 짝이 되는 보아스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문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집 밭에 외국에서 온 여자 하나가 와서 이삭 줍기를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여자였고 시어머니 버릴 수 없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애쓴다고. 그 말을 듣자 보아스는 마음이 열립니다. 룻기 3장 15절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마음이 동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룻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저 불행한 슬픔에 있는 저 가난하고 약하고 슬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든지 좀 도와야 되겠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진보와 보수로 갈려져서 이거의 책임이 뭐냐? 이런 탓하는 것은 참 익숙합니다. 근데 자신의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보아스. 어쩌면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하고 공명이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불러요. 자기 이익 하나 챙기기도 바쁘고 힘든 이 시대에 넘어진 사람을 할 수 없지, 내가 시간 뺏길 수 없지. 근데 자기도 아프고 자기도 분명히 변명할 수 있지만 넘어진 자를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며 함께 내가 돕겠다고 긍휼을 가진 사람,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니까 이 헤세드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베푼 긍휼,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사실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더 상처받았어. 믿는 도끼에 발 찍혔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지은 니네들한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 하나님의 미어진 가슴, 아마 그 가슴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도 아무 상관없이 냉철하게 나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상처난 그 가슴에 그 인간들이 벗은 몸이 불쌍히 보여 짐승의 가죽을 손수 만들어서 그 쫓겨나는 인간들의 몸에 입혀주시고 떠나보낸 근데 그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라보며 독생자이신 예수를 내어주며 더 살려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결국 우리를 건지시고 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는 항상 하나님의 이 타는 마음, 하나님의 이 헤세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궁휼함, 이것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한 절 한 절을 기록한 이름들은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바보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궁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기의 이익이 뭔지 알고, 그들도 자기 시간 아깝고 자기의 드림이 헛되게 쓰일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공명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익에 약해고 자기보다 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흐름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 룻과 보아스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엄밀히 더 읽어보니까 룻보다도 더 앞선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보다도 더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나오미의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뭐 인간적인 거 따져도 첫째가 더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동생은 나보다 더 젊으니까 어머니랑은 내가 모시고 살게. 어쩌면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룻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오르바를 도저히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바 불쌍하잖아요. 자기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보면 직전에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래, 내가 잘 되는 게 어머니 그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겠다. 그리고는 아쉽지만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르바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르바 같이 살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는 오르바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속이 상합니다. 오르바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룻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보아스보다도 룻을 책임져야 될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율법대로만 해도 사실은 보아스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 사람이 나섰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에 내가 해당되는데 하면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처리해 줬어야만 됐습니다. 보아스의 친절을 받은 룻은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어느 집에 갔더니 이런 친절을 받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라고 해요.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자기 친척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감격해요. 그리고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너를 책임져 달라고 해. 보아스에게 찾아간 룻은 간청합니다. 불쌍한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설명해 줍니다. 내 마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자네를 책임지겠는데 율법에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책임을 거부하면 그때는 내가 자네를 책임질게. 이런 대답을 하고요. 보아스는 나섭니다. 룻기 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한국 번역 중에 가장 절묘한 번역이 이 번역이라고 저는 지금도 깨달아요. 아무개요. 이 이름이 남기면 그 집안 사람들한테 그분이 하도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개요. 보아스는 유대 율법 그대로 그 성의 장로 10명을 모으고 그 사람을 찾아서 확답을 받습니다. 이 집안을 당신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에 벌써 계산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손해인데요. 힘들겠는데요. 내 처지도 요즘 참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데요. 저 사람의 부채까지 내가 안기에는 제 사정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한 절을 쓰는 것은 이 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도 아프고 너도 가난하고 너도 상처가 많지만 네 아픔과 상처에만 매이지 말고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란다. 바울은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는지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며 반응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배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또 사랑하는 제자, 교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에 한 절을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반응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하고 힘들고 아픈 자신의 문제에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픔과 상처를 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감싸줄 때 그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큰 다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 헤세드 제게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를 부르셨는데 오르바와 그 아무개 같은 사람 계속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마음 내가 품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주목하지 못하고 내 아픈 것만, 내 상처난 것만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을 내 아픔과 함께 위로해 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주님 우리들 그 마음 간직하고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나누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쓰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